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56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눈은 어른보다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보고 엄마의 하루를 발표해 보라고 하면 7, 8세 어린 아이들 유치원 혹은 초등학교, 국민학교 1, 2학년생들한테 시켜보면 자신이 본대로 들은 대로 말하겠죠? 느낌도 있어가지고 이야기할 테인데 자기 나이에 걸맞게 필터링을 합니다. 자기 수준, 또래의 수준에 벗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대체로 엄마에 대한 이야기니까 맞겠죠? 그렇지만 엄마 일상의 정확한 부분을 카메라 촬영하듯 이야기해 줄 수는 없어요. 심지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틀리기도 하고 오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아이는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맞추어 발표합니다. 정확한 그 리포트로 그 아이에게 엄마에 대해서 발표하려고 해서 그 점수를 매기는 선생님이 있다면 그 선생님은 자격이 없어요. 스토리 작가가 몸담고 있는 문화에서 빠져나와서 전혀 이질적인 스토리를 전개하면 아무에게도 의미 없는 스토리일 뿐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들은 스타일로 스토리를 전합니다. 그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이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모두 들여다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가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책임있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죠. 오늘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바가 무슨 의미냐라고 배우는 것이 우리들의 성경 읽기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쓰여진 텍스트를 가지고 ET와 같은 외계인의 기대를 가지고 밀어붙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히 말씀을 읽은 누가복음 1장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부분을 제가 오늘 택했습니다. 중국의 몇백 년 전에 그 마테오 리치가 기독교를 소개했었죠. 우리가 잘 역사적으로 배운 간단한 그 이름인데 기독교를 소개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 그 그림을 소개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십자가 체형의 그림이 있는 그것을 보고는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이냐라고 불쾌했다고 합니다. 처녀가 임신했다. 그런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는 좀 신기하기도 하고 관심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아기 예수가 결국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화를 보면 예수님의 모습과 어머님의 모습이 있는데 동정녀 탄생 이야기를 보통 하죠.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은 역시 그 예수님의 어린 아기의 모습이니까 하나의 그 몸 이야기를 우리가 그림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몸 이야기에 대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그것도 예수님의 몸 이야기를 그림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을 그 몸에 관해서 우리들이 스토리 라인으로 보거나 읽을 수가 있어야 되고 그 의미를 이제부터는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 아기 예수는 이스라엘의 패망과 이스라엘의 다시 일어섬을 위하여 오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패망을 굉장히 이상한, 뭐 텔레파시는 아닌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의 패망이 비난받아야 되는데 그 아기가 나중에 자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러한 스토리라인으로 비방을 받는 타겟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겉으로는 변화가 없지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제 속에서 끓는 가마솥 같았습니다. 나라가 빼앗겼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집이 없습니다. 거지들이 길거리에 너무나 많은 시대였어요. 물론 팔레스타인 지역 2000년 전에만 있었던 현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풍요의 시대에 21세기를 살고 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상상해 가지 않죠. 그리고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그 나라, 그 땅, 그 시대는 십자가 체험은 계속 있었던 것이에요.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오셔서 새로운 메시지, 해방의 메시지, 먹을 것, 입을 것, 평안과 화평을 주는 메시지가 없다면 그게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장, 2장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쭉 훑어보는 것이지만은 여기에 나오는 뭐 대제사장 뭐 사가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잘 알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자기가 보는 자기가 지금 접하고 있는 이 놀라운 사실, 즉 아기 예수의 태어남에 대해서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아직까지 두뇌가 팍팍 돌아가는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켠에서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찌르듯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 모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콕콕 찌르듯이 혹은 그 감동이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그런 것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이니까 아기가 이 땅에 오심이 무슨 그런 위협적인 존재가 되겠어요? 위협적인 존재라는 말은 왕궁에서 태어나야 난이 맞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새로 왕의 후손이 직계가 앞으로 세습을 해서 왕위에 오를 사람이 태어나면 물론 셀리브레이션 하지만 이 왕을 둘러싼 새 왕을 둘러싼 암투와 그 모략과 그 술수와 서로 이 죽이고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났다. 궁궐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별로 무슨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가? 예. 우리 예수님의 태어나심도 그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이렇게 자세하게 증가하고 있는 작가 누가를 한번 보십시다.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굉장히 샅샅이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기록의 출발은 예루살렘이죠. 산 꼭대기에 있는 높은 곳에 있는 고지대에 있는 도시인데 이 예루살렘은 옛부터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스스로 이 성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다시 세울 것이다. 나라를 세운다 하면 그 나라를 그 세운 그 나라를 중심으로 그 땅을 그러니까 그 땅은 온 땅이 되겠습니다. 다스리겠다라고 한 그 장소입니다. 이때에 제사장들은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었는데 오늘 등장하는 사가랴 제사장은 자기의 그 순번이 되어서 성전을 관리하고 섬기고 있는 중이었는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비전을 본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난 것이죠. 천사가 나타나서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고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사가랴 자신의 이야기. 사가랴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 중에서도 아무래도 나이가 많았겠죠. 나이 많으신 분인데 어떻게 아이를 가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있는 이 사가랴의 스토리는 굉장히 의도적인 병행 스토리를 배경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낳지 못함, 이 스토리가 구약에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 이 부부가 아기를 낳지 못했는데 아브라함 100세 때 아기를 가져서 이삭을 넣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또 괜찮은데 엘가나와 한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역시 한나도 아기를 못 낳고 있어요. 이건 나이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아기를 못 낳지 못해서 굉장히 서름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그런 스토리도 있습니다만 작은 아들이 없었다라는 것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는 창세기에 있어요. 엘가나와 한나 이야기는 사무엘서에 있어요. 오늘 세례 요한이 태어난 이 아버지 사가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뭡니까? 각 책의 굉장히 앞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왜 앞에 있겠어요? 다음에 이어지는 스토리를 앵커하는 시발점이라는 것이죠.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누가가 이렇게 이전에 있었던 창세기와 사무엘서에 있는 사라와 한나의 이야기와 접목을 해서 이 스토리를 가져온 이유는 하나님이 뭔가 중대한 일을 시작하려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또다시 한번 위대한 일을 시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개국 이야기에 우리나라의 시조 당군 이야기하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 같죠. 그리고 사무엘서에 나오는 한나와 사무엘의 그 태어남은 어떤 이야기와 같은가 하면 이시조선의 개국과도 또 비슷한 거예요. 나라의 개국, 이것이 시작되는 패턴으로 오늘 저희들이 읽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천사가 사가랴 제사장에게 와서 아들을 낳겠다고 하고 그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일러줍니다. 이 아이가, 즉 요한이 나중에 자라서 이제 세례 요한이 되겠죠. 이스라엘 옛 선지자들의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일러줍니다. 그 선지자들의 약속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아이가 하나님이 돌아오셨어요. Return, 돌아오셔가지고 다스릴 때를 기다리도록 이스라엘로 하여금 준비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 앞에 보면 해석을 하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세례 요한이 외치면서 새 나라가 올 것을 준비를 하라는데 누구한테 준비하라고 한다고요? 이스라엘에게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스토리의 시작인 것입니다. 때는 예루살렘이 로마에 강점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때는 로마 제국의 꼭두각시 임금 헤롯이 다스리는 시국이었습니다. 5절에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상한 사람이 있었다고 소개되는 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원하는 게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자기 땅에서 자유를 쟁취하고 해방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뉴스는 굉장히 쇼킹한 뉴스로 엘리사베스 혹은 사가랴 이 부부 사이에 오는 스토리입니다. 왜 쇼킹입니까? 모든 것이 변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시키실 텐데 이 일은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에 김구 선생의 밑에 있던 그 독립투사들이 보통 지시도 받고 그랬는데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이 가슴이 떨리고 마음이 이게 초조하고 그랬겠어요. 직접 그런 명령을 받은 사람도 그랬는데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지시를 내릴 인물이 누구냐, 새로운 나라를 열겠다고 하는데 그 플랜을 가지고 와서 디자인도 하고 그것을 execution 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케이,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여기에 오신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퀘스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How do I know this? 사가랴가 그렇게 말을 했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의 스토리 라인을 따라가면은 사가랴 혹은 엘리사벳 그 부부 그리고 거기에 태어날 요한의 스토리를 이렇게 딱 앞에 셋업 해놔놓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예수님이 탄생하는 스토리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사가랴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일이 가능하냐고 똑같은 그러한 반응이 우리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의 입에서도 나옵니다. 어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우리가 아는 대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은혜를 입은 자여 놀라지 말라 평안하라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패턴이 똑같아요. 사가랴에게도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니 요한이라고 하라. 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래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관과하는 그 이름 그 분석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요한 할 때 요 하는 게 있죠. 요. 그 다음 예수님 할 때 예 하는 예자 있죠. 이게 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존이라는 말은 조한한이라는 그 히브리 말에서 왔는데 God is gracious.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세례 요한의 이름이. 근데 예수님은 God saves.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저는 이 은혜가 요한의 이름하고 갑자기 연결이 되더라고요. 가브리엘이 사가랴 요한의 아버지에게 말씀한 그 가브리엘 동일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물론 유대식으로 은혜를 받은 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그 두 번 이야기예요. 은혜를 받은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두 번 나오는 거 보면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누가가 글 쓰는 솜씨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요한이라는 그 이름 하나 가지고 그 요한의 그 메시지를 은혜라는 그러한 어떤 운반체를 가지고 예수님의 태어나는 마리아한테 전달해 준 거예요. God is gracious. John the Baptist is in the womb. 예? 그 뱃속에 있는 그 세례 요한이 엄마 이제 엘리자벳하고 마리아가 만나는 장면을 오늘 읽어야 되거든요. 설명 다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죠? 엘리자벳과 마리아가 만날 때 은혜를 받은 자예요. 요한의 혹은 그 메시지가 천사를 통해서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처녀 마리아가 이 말을 들었으니까 아기를 낳는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이 마리아를 아주 큰 뭐 성인으로 보면 안 됩니다. 티네이저로 보는 게 옳습니다. 젊은 청년 요셉과 정혼한 상태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티네이저 때 결혼하는 건 뭐 아주 일반적이겠죠. 마리아가 아이를 낳게 될 거라고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제는 그 미닝이 그레이스란 어떤 면에서는 유대적이지만 이게 별로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지. 그런데 Save, God Save, 예수라는 이름으로 턱 던져주면 이게 더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왜냐? 구원이라는 것은, 구속이라는 것은 어떤 종된 상태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어떤 사건이고 역사이며 또 그림이고 다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말을 받은 마리아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서웠죠. 내가 잉태할 아기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자 여기서 더 이제 소름이 오싹하는 랭귀지가 나옵니다. 다윗의 왕위를 주리라. 이제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이 네가 옛날에 구슬을 얻어 네가 왕족이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왕족이 돼 이러면 뭐 네, 좋지. 이런 식으로 끝나면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끝날 일입니까? 그 왕을 품은 그 내가 그 이벤트와 그 하나님의 그 플랜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그런 중압감이 없겠어요. 이 중압감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설명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가난한 시골 처녀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곡식을 얻기도 힘들고 집도 제대로 없고 그 널려있는 로마 군인들이 활보하고 다니는 그 세상에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주시리라. 여기까지도 좋다. 더 이제 무서운 말, 두렵고 떨리는 말. 이스라엘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리라. 자기 배에서 나오는 아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임금이 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물론 뭐 좋아서 좋아할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왕이 된다는 사실은 현재의 왕을 overthrow 해야 돼요. dethrown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가 아기와 함께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자기가 천재라는 것,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것은 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 그러나 우리 천사가 전해주는 말씀은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이 커버해 줄 텐데 네가 낳을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자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더 하나 진전이 됐어요. 보십시오. 다윗의 왕이 좋다 이게. 이스라엘 집을 영원히 다스리라. 이건 조금 더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이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러한 메시지를 지금 아기 하나 잉태한다고 지금 마리아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우리 마리아의 답이 뭐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하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오늘 제목처럼 그에 대한 우리 마리아의 대답은 Let it be. Let it be는 우리 잘 아시죠? 비틀즈가 노래 불렀잖아. 이 팝 컬처의 문외한이라서 굉장히 참 죄송한데 가사를 보니까 여기 있는 똑같은 이야기더라고요. 네. Let it be.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Anglican Church 영국 그 사회에서는 그게 그냥 있으니까 뭐 깊게 생각 안 해도 되죠. 그러나 이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주는 그 메시지와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요즘 그 BTS가 그 쓰는 그 가사 워딩도 쉽게 보지만 그게 굉장한 파워풀한 메시지가 다 있어요. 이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바꾸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렇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 오는 내용은 우리가 흔히 아는 교리적인 어려운 단어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성육신에 대해서 기존의 생각을 뒤엎는 그 아이디어를 우리가 이제 끄집어내야 돼요. 원래 성육신은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다 믿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나신 그 이전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오신다, 다시 오신다라고 했을 때 영어로 God returns라고 그걸 표현하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마리아의 뱃속에 오는 게 아닙니다. 성전으로 오는 것이죠.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뱃속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성전으로 오심이 아닌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해석을 좀 더 할 수 있겠죠. 성전으로 오면 그것이 파워예요. 온갖 권위를 다 아우르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당연히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마리아의 뱃속으로 오신 이건 뭐예요? 이것은 가난을 이야기하고 갈릴리의 그 비난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오냐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다윗의 씨앗이고 하나님의 영광 구원의, 구약에서 이미 예언이 되었던 그 놀라운 선지자의 메시지 예언이 아니 어찌 한 소녀의 뱃속으로 오신다는 말입니까? 이건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리아는 방법이 없어요. Let it be.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하겠다는 뜻 아니겠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맡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아이를 낳을 수 없다. 남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오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과 조금 병행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마리아가 들은 말은 창세기 1장 어두움에서 빛을 만드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동일한 성령이 여자의 몸속에 생명을 창조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메시아의 잉태와 출생을 통해서 스스로 인간과 엮여서 바인딩이 되어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어떤 주석가에 의하면 No name이라고 합니다. 무명이죠. 뭐 마리아 누구 알아주겠어요. 그 무명의 소녀에서 앞으로 예수님이라는 메시아 왕의 어미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생물학적으로도 불가한 현상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 복음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초자연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초자연이 자연으로 침투하는 사건이에요. 성령의 능력인 것이죠. 성전이 아닌 사람, 연약한 여인의 몸 안으로 오신 이것이 경이라는 것이죠. 원더라는 것이죠. 제가 원더를 쓰니까 어제 우리 원더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신 거 아세요? 원더골. 우리 손흥민이 그냥 축구할 때 그 원더의 경이입니다. 경이로운 그러한 이벤트였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연약한 자의 몸으로 입고 왔다라는 것은 엄청난 역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공 마리아는 Let it be라고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Let it be,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것은 담대해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용기 있게 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리아 중심, 혹은 세례요한 중심, 뭐 사가랴 중심 이렇게 주변 인물들을 많이 보는데 사실은 오늘 누가복음의 주제는 아니죠. 예수님이 주인공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 누가는 1장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뭐 편지를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독자의 관점에서 데오빌로와 같은 평이한 사람 혹은 귀족 같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의문에 대한 답을 그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데 네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는 것이. Let it be.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것이. 마리아에게만 해당되는 답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답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특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Let it be 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맡기는 그런 삶이 되겠죠. 마리아가 아기를 잉토하고 나서 이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러나서 그 테이프를 빨리 감아버려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곳을 빨리 한번 가보십시다. 그러면 어떤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아들을 보는 마리아가 임신 중에 부른 찬송을 기록해서 정리해 두지 않았을까요? 내가 아기를 뵈었을 때 그렇지 내가 노래를 어떤 노래를 했을까?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Magnificat 라틴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영어 발음이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Magnify 크게 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은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랬는데 한국말로는 별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냥 찬양하며 이래돼가지고 영어로는 전부 다 Song of Mar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라틴어 번역으로 Magnificat로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엄마가 아들이 죽는 것을 보았을 때 연상하면서 읽어야 된다. 끔찍한 일이 아니에요. Let it be가 되는 게 그게 Let it be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뻗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쳤었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의 노래는 그 포인트를 그냥 업사이드 다운이에요. 자신의 비천한 사회적 지위가 뒤집어져서 더 큰 격동이 일어날 것을 미리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예언이니까 뭐 맞추었다 틀렸다 이런 식으로 할 필요 없어요. 이것은 시입니다. 포엠, 시인. 시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 시인의 현상과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거쳐한 그 억압받고 그 가난하고 비천한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데 대한 노래인 것입니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통치자를 그 왕좌에서 끌어내리는 것이에요. 동시에 가난하고 겸비한 자들을 앉히실 것이고 그가 세상의 질서 위와 세상의 그 질서 아래를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바꾸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삶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로 대변되는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구원의 그러한 그 파노라마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끔찍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말 바라야 하는 것. 우리가 이 때를 우리가 셀리브레이션 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 또 계속해서 성탄절 전으로 해서 계속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 노래할 것이에요. 다른 거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그냥 즐거워하고 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서로 나누는 그런 12월달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충만하게 이제 역사하시는데 예수님을 먼저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태어남을 이러한 기막힌 정황에 따라서 태어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그 주인공 엄마가 Let it be라고 고백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플랜대로 따라가기를 원하 내키지 않는 그 발걸음을 걷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세길교회 교회도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그 지점에서 보게 하시고 그래야 그 태어나신 탄생의 이 스토리를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마리아와 같은 매그니피켓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